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석진입니다. 네, 이전 세션에서 R 관련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이 후끈 달아오르는 이 열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열기를 제가 잘 살려서 연장하는 게 아마 큰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R을 지금 엔진을 직접 R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써보셨거나 아니면 뭐 요즘은 웹 같은 데서도 실제 코드를 그냥 설치 없이 실행해보는 그런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R을 한번 실행을 해봤다. 한 줄이라도 한번 실행해봤다 하는 분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큰두 가지 내용은 SQL 서버와 Hadoop, R. 이 내용이 어떻게 연계될 거냐. 두 가지가 이거죠. 하나는 R과 어떻게 쉽게 연결이 될수 있냐. 두 번째는 Hadoop과 어떻게 연결이 쉽게 될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시나리오 사실은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doop에 있는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 R 쪽에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걸 SQL 서버에 프로시저 같은 것들로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그 쉽게 R을 이용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 세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꼭지입니다. R. 여기서 말씀드린 R은 오픈소스 R. 좀 전에 보셨던 오픈소스 R에서 조금 더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 R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라고 부르면 플랫폼은 사실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테라데이터, 하둡, 뭐 이런 것들이 있고 SQL 서버가 있습니다. SQL 서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미 경험을 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SQL 서버 R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SSIS라든지 뭐 SSRS 이런 식으로 그 SQL 서버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칭을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제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레볼루션 어넷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오픈소스 R 기반에서 추가적인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가 되면서 제품이나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오픈소스 R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부분을 이제 뒤에서 좀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베이스라고 부르는 하독과 연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배분은 제가 앞쪽, R 쪽에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두개 주제를 한 시간 내에 사실 커버하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그 주요한 부분들을 터치를 하고 좀더 나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는 이제 목차는 이렇게 준비가 되겠고요. 먼저 예측을 얘기를 합니다. 예측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측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 최종적인 목적은 내 의사결정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액션을 뽑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실제로 하는데 연결을 얼마나 기술이 잘 시켜줄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한세 가지 정도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에 대한 이해, 미래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현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분석을 잘 해보면 데이터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열적인 데이터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그 현상이 발견되면 이런 또 다른 현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실 아까 보셨던 R이라든지 이런 통계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더 감이 아니라 수치 기반으로 볼수 있는 게 사실은 그 통계 분석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제너럴 내용은 좀 간단하게만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수치화를 해보니 많은 그 돈이 된다. 예를 들어 분석을 통해서 항상 그 해당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에 투자했는데 그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 게 기업의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데이터가 주는 부분이 어떤 기회를 줄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런 이 개론적인 요런 부분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어떤 최종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개선할 수 있는 특히 데이터 분석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례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세션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어떤 그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가 해석을 해내는 능력, 거기서 어떤 수치 기반의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이 될 거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가진 데이터가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업 내 여러 가지 산재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공이 덜된 상태에서 가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안 좋아서 믿을 수 없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분석을 할수 있도록 지금 가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그 결과로 다시 데이터를 보정해서 다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반복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도메인 지식과 판단력 부분은 그냥 수치만 보고서는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의 그런 그 지식이 있고 내가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통계학자만 있다고 해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뒤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런 요소들을 다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팀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앱 개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회성으로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내가 얻은 인사이트 부분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하려면 예를 들면 R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발된 어떤 예측 모델을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그 예측을 시켜본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영역이 완성이 되어야 실제로 돌아가는 그런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데이터 관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링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역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전사적으로 모아두고 또 분석 용도로 공용 형태로 쓸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DBA 역할에서 보면 이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요 데이터 관리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뒤쪽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폴리베이스라는 그런 기술을 쓰면 예를 들면 광견 DB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통합 관리하면서 분석에 활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몇달 전에 7,000개 패키지였는데 지금 8,000개 패키지로 본게 지난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R 자체에 대한 개요인데 이것도 뭐 심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언어라는 측면에서 R이라는 어떤 분석 언어로 볼 수가 있고 또 커뮤니티 차원에서 보면 이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생태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부분 그리고 R과 다른 요소들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요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R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홍수가 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네요. 예측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액션을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실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홍수가 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의 그 실제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는 게 R이라든지 또는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소스 R에 대해서 사실 아마 잠재력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세션에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상당히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셋, 대량의 또는 복잡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리고 뭐 시각화 부분도 아주 강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 그런 기존의 오픈소스 R이 어떤 챌린지가 있냐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챌린지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메모리에 대한 그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서버를 쓴다고 하더라도 서버의 메모리도 제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메모리보다 더큰 데이터셋을 사실은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된 데이터를 두고 전체 데이터를 내려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R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사실은 그 아까 R로 시작하는 두 분이 만들었잖아요. 그두 분이 만들 때 통계 분석을 얼마나 잘할 거냐는 관점으로 접근했지, 프로그래밍이나 언어를 만드는 관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키텍처 자체가 오픈소스 R이라는 언어가 가진 제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예를 들어 메모리보다 더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실제로 메모리가 이만큼 있으면 그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 때문에 메모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다루지 못하고 이보다 작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R은 코어 하나를 써서 또는 이제 스레드 하나를 써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어를 여러 개 쓰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에서 작업을 하다가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작업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 외부의 플랫폼이 내 플랫폼과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윈도우 서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하둡 클러스터에서 하둡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코딩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그 R 기반이긴 하지만 그 R 기반의 어떤 새로운 그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 확장성 측면에서 과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 지원은 사실 오픈소스 R 커뮤니티 자체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힘을 얻는 것이 강점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기업 차원에서 R을 도입해서 쓸때 어떤 상용 솔루션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복잡한 배포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몇 장이 더 있으니까요. 그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그 스킬셋을 잠깐 말씀드릴 때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분석팀의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협업을 해서 어떤 분석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장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돌아오니까 이 다음 장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보고 분석 사이클, 키노트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역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탐색적 분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알고리즘이나 내가 선택한 접근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은 아까 IDIS에서 예측 모델을 뭐 활용을 해봤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의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모델은 일종의 함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 형태로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얘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함수에다 나중에 인풋 데이터를 주면, 이 인풋 데이터를 내가 기존에 학습했던 걸로 봤을 때이 인풋을 가지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을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함수를 만드는 걸 지금 통계 이쪽에서는 지금 모델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접근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의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어떤 것이 내 업무에 가장 맞는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모델에서 지금 모델 테스팅, 밸리데이션 이런 과정이 될 거고요.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뒤에 있는 그 오퍼레이셔널 라이즈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내가 예측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쓰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를 했던 고객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쭉 나열을 해보니, 고객의 패턴 정보들, 고객의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 이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이 검색하는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내가 어떤 상품들을 검색했고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장바구니에 넣었다 다시 뺐는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매를 했다는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인풋이 되는 정보들이 이만큼 있고, 구매 제품, 구매 여부라는 게 이제 아웃풋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보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면 이런 패턴을 가졌을 때 이런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여기 오퍼레이션 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예측 모델을 어딘가에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놓은 이 예측 모델은 고객이 들어올 때마다 인풋 정보를 이 예측 모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검색하고 있는 고객에게 더 맞는 제품,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큰 제품을 예측 모델이 아웃풋으로 내게 되면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쿠폰을 넘겨준다든지, 어떤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액션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기까지의 이, 그, 오퍼레이션 라이즈 단계까지 갔을 때, 살아있는 예측 모델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실제로 내가 예측 모델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효과를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을 때 예측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새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개선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마 고급 분석의 최적의 사이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은 몇 가지 스킬셋으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로 축을 봤을 때는 R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그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밑에 있는 쪽은 SQL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그 오퍼레이셔널라이즈 쪽으로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부분들, 오른쪽은 실제로 사용자가 어떻게 이 예측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포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오픈소스 안에서는 예를 들면 예측 모델을 R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실제 시스템, 실제 데이터와 연계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게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그 기능을 심고 싶다. 웹의 언어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구현을 하고, 이 구현된 부분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챌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쉽게 배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쉽게 활용하는 부분, 내가 개선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변경을 할수 있냐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은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들고 온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 또는 SQL 서버 R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이제 단순하고 빠르게 이 부분을 수행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라는 부분은 분석을 하는 부분, 분석된 걸 활용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축은 그 확장성이나 또는 선택의 폭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확장성 부분은 성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 메모리를 넘어서서 처리하는 부분, 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플랫폼에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좀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항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얘기할 거리들이 되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뒤에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쓸수 있는 도구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R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표시된 게 SQL 서버 엔진입니다. SQL 서버 엔진에 사실은 R 엔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SQL 서버 2016에 설치할 때 보면 체크박스가 두 개가 지금 있는데요. SQL 서버 R 서비스 괄호하고 in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이 그 체크박스가 하나가 있고, 밑에 보면 스탠드얼론 R 서버라는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 SQL 서버라고 하는 인스턴스 바로 옆에 R 엔진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실체는 오픈소스 R과 마이크로소프트 R 엔진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실제는 프로세스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오픈소스 R 기반의 그 엔진 자체는 기존에 원래 오픈소스에서 기능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R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에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사실은 R 패키지입니다.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R의 패키지 아까 많이 내가 마음껏 설치할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확장된 개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의 기능들이 R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그건 저희가 이제 유료 모델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 SQL 서버 엔진과 더불어서 R 엔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에 해당하는 그런 R 패키지 부분이 같이 지금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접속을 할때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접속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R을 이용한 부분은 SQL 서버, 그 서버를 가리키고 R 엔진이 SQL 서버 옆에 붙어 있는 R 엔진 자체를 활용해서 R 명령을 통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내에다가 뭐 R 스튜디오를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다른 방식, 원격 실행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DB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DB로 해서 그 SQL 서버 인스턴스에 붙는데, SQL 서버 인스턴스 내에서 DB 명령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R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용하는 층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시리어스하게 분석하는 분들은 R로 그대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상용화라든지 그 어플리케이션과의 결합 부분을 보시는 부분들은 DB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쓸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R 대비해서 성능을 넘어선다는 부분은 사실 아키텍처나 이런 다른 측면도 있지만 이걸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택한 접근 방식은 XDF라고 하는 그 특이한 데이터 프레임 형태입니다. 익스터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세요. 아까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데이터가 가로 세로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이고, 그게 메모리로 올라가서 아까 R 엔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XDF라고 하는 타입을 추가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XDF라는 타입은 메타 정보만 메모리에 가지고 있고, 실제 데이터는 디스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XDF라는 파일을 기존의 오픈소스 함수라든지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일련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데이터가 디스크에 존재하지만 디스크에서 청크 단위로 나눠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필요한 청크 단위만큼에서 메모리에 올려서 처리하고, 또 여기에 있는 청크들을 정렬로 올려서 처리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제약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메모리 사이즈가 수백 기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수테라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에다 펼쳐놓고 이걸 대용량으로 분석을 시킨다, 이 전수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물론 양이 많으면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여기 청크 단위로 처리할 때 병렬 스레딩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병렬 코어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얻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의 메모리보다 훨씬 큰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데모로 잠깐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멀티코어, 멀티소켓, 노드, 플랫폼 디펜던트 돼 있는 부분은 사실 SQL 서버는 단일 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예를 들어 하두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두프의 맵리두스하고 스파크를 이용해서 그 병렬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맵리두스를 코딩을 하거나 스파크를 코딩할 필요 없이 거기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병렬 노드에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병렬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미리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이제 알코드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맵리두스라든지 스파크의 기술들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알고리즘들의 명단이고요. 기타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 특히 여기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픈소스 R로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저희가 제공하는 여기 있는 RX Exec이라든지 RX 데이터 스택, 뭐 피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여기 있는 기능으로 래핑을 할수 있고요. 래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그 멀티코어, 멀티스레딩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격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모두 지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원격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윈도우 서버에서 내가 여러 가지 코딩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내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이걸 실제로 하두프 클러스터에다가 배포를 하고 싶다. 또는 그 원격에 있는 다른 쪽에서 배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코딩을 새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저쪽에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던지는 걸 로컬에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뒤에 화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때 저희가 제공한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R에 있는 8,000개 패키지를 모두 이렇게 래핑을 해서 원격에서 실행하고 멀티코어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성능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이 오픈소스 R해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지금 만들어 본 사례가 되고,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R 서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케이스인데요. 모든 케이스가 효과가 이만큼 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아까 멀티스레딩 부분, 멀티코어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점을 받아서 이런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예제를 제가 뒤에 데모를 좀 가져왔는데, 그건 시간이 가능하면 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데이터 이동을 제거한다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고 싶은데, 내 로컬 서버, 로컬 PC에다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동 자체가 많이 시간이 걸리거나 비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요거의 목적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하두프 클러스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코드를 그쪽에다 넘겨줘서 하두프의 병렬 노드를 이용해서 분석되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좀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장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봤던 RODB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시면 접속을 하죠. 접속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쿼리를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QL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그 쿼리 결과가 여기 에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서버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분석 서버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게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거기에 두고 그쪽에서 분석을 하자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시면 접속 정보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런 R 객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RX SQL 서버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접속 정보라든지 어떤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선 테이블을 지정했지만 뭐 쿼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정하게 되면 이건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여전히 DB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set compute context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보입니다. 이 compute context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앞으로 실행될 그런 그 병렬 알고리즘들을 어디에서 실행할 거냐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인시퀄 서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아까 접속 정보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요 명령어 한줄 명령어가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병렬 코드가 실행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서 그 리니어 모델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 여기 보면 그 오픈소스에서는 LM으로 L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저희는 RX 리모드라는 걸로 쓰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요 과정이 실행이 되면 내가 지금 그 실행되고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코드가 어디에서 실행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QL 서버, 아까 말씀드렸던 SQL 서버와 R 엔진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 코드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 서버의 사양을 이용해서 연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 PC와 분석과와 서버 간의 데이터 이동 없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확장을 하면 이런 식인 겁니다. 여기 지금 세개 예제가 나와 있는 것은 여기는 리눅스에서 로컬로 분석하는 경우고 요거는 하둡에서 분석하는 경우, 요거는 테라데이터에서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보시면 컨텍스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로컬 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하둡 클러스터라고 지정을 해주죠. 여기는 지금 테라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걸 쓰냐? 로컬이면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쓰고, 하둡이면 하둡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테라데이터면 테라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세 갈래의 옵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분석하는 코드는 여기에 공통되는 코드를 쓸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코드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을 밑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로직들을 만들고 데이터 가공하고 그 모델링 하는 과정이 그대로 아래쪽에서 재활용이 될수 있고 내가 어디서 실행시킬 거냐, 어디 데이터를 쓸 거냐는 부분은 위에서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지정을 해주면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DB 접속을 해서 R 코드를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시저를 만들고 있죠. DB 프로시저입니다. 만드는데 여기 특이한 부분은 여기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 쿼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인풋 데이터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DB에 있는 테이블 쿼리입니다. DB 쿼리입니다.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마음대로 가공 로직 같은 걸 넣게 되면 요 부분은 SQL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요. 여기 프로시저를 실행을 합니다. execute external script라는 걸 실행을 하고, 언어는 여기 R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이 R이라고 지정을 해줬다는 건 나중에 다른 언어가 추가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R이라는 걸 하고 script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이 script에다가 다시 input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output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게 이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면 하는 일은, 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R 엔진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R에서 여러 가지 분석 처리를 하고 병렬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아웃풋으로 DB에게 넘겨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턴이 되는 건 이제 리저트셋을 이렇게 데이터 스키마를 지정해 주게 되죠. 그럼 이 풀시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 형태의 리턴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뭐 다른 테이블에 저장을 해둔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InDB의 하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일단 어떤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풀리베이스로 가야 돼서 제가 이렇게 여기 내용까지를 지금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데모를 짧게 뭐한 1, 2분이라도 마지막에 조금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폴리베이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둡을 접해보신 분은 어떻게, 여기 얼마나 계실까요? 하둡을 내가 접속을 해본 적 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둡에는 하이브라는 기술이나 뭐 스쿠프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DB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또는 하둡의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냐. 예를 들면 하둡에서 데이터를 보려면 뭐 요즘은 스파크가 대세죠. 스파크에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뭐 하이브 같은 걸 공유를 해서 맵리디스나 테즈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어쨌거나 하두프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R 같은 경우도 SQL 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SQL 쿼리와 비슷한 형태로 R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둡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코딩을 하고 다른 요소를 쓰는 것 비해서 SQL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SQL과 같은 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비스라는 게 어떤 의미겠냐를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폴리베이스는 궁극적으로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저희 사실은 SQL 서버죠. SQL 서버나 뭐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APS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RDB 데이터와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하나의 쿼리로 분석을 하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쿼리를 봤을 때 셀렉트 문장을 던질 때요. from절에다가 A 테이블은 하둡에 있는 파일 그 폴더를 지정해 주고 B 테이블은 실제 관계형 테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 개가 쿼리 하나 안에서 조인이 됩니다. 조인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그렇게 그 가공된 데이터를 어느 한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쪽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조인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형 DB로 테이블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둡에 어떤 폴더에다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쿼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사실 하이브 부분에서는 조금 그 하이브가 예를 들면 뭐 하두 파일 시스템만 보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베이스라는 기술이 나온 것도 사실은 몇 년이 됐습니다. 아마 많이 접해 보실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 도입된 건 APS 또는 PDW라고 하는 그 MPP 기반의 병렬 처리 RDBMS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게 2013년이었으니까 거의 3년이 됐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Azure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 기반의 RDBMS, 그 MPP 기반의 RDBMS에서 소개가 됐고, 2016년에 SQL 서버 2016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관계형 DB, 오른쪽에 있는 게 하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둡은 전통적으로 원래 코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폴리베이스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로 조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이란 포인트가 있는데, 고성능은 제가 좀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건 무브 또는 아카이브라는 시나리오입니다. DW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너무 고가에 저장이 돼 있다든지, 또는 상당 부분의 그 오래된 데이터를 내가 RDBMS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들을 하둡이라는 클러스터로 옮겨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년치 데이터, 3년치 데이터만 RDBMS 관리하고 그보다 오래된 데이터는 하둡에다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부분은 단순히 백업 복원과 다르게 백업을 했을 땐 복원을 해야 데이터를 볼수 있잖아요. 여기는 복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둡으로 옮겨졌는데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신다면 하둡으로 아카이빙된 데이터를 쿼리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게 훨씬 쉽게 될수 있다는 부분을 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카피입니다. 하둡이 지금 사실 정형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죠. 정형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둡에서만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형 DB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 중에 선택적으로 선별을 해서 하둡 쪽으로 옮겨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하둡을 원래 뭐 하둡이 처음에 얘기 나온 게뭐 스키마 온 리드 뭐 이런 개념이 들어오죠. 내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일단은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이 데이터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결국은 하둡의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그냥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문서든 동영상이든 그 이미지든 상관없이 다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둡의 장점은 일단 저장을 해두고 내가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을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가져가면서 내가 데이터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되면 그때 내가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걸 어떻게 뽑아낼 건지,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두브에다가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형 데이터를 뽑게 되면, 또는 정형 데이터에 뽑으려고 하는 스케마가 정의가 되게 되면, 그 스케마 정의 이후에 데이터를 실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쿼리로 그냥 그 하두브에 있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그 하두브에 있는 정형 데이터를 RDBMS 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나리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그 폴리비스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뭐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연결해서 볼수 있는 부분, 다양한 하둡 디스트리뷰션 지원, 푸시다운이라고 하는 건 성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폴리베이스가 왜 폴리라는 이름을 했는지,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분석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정보들을 같이 조인을 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하둡에서 RDB 쪽으로, RDB에서 하둡 쪽으로 이동할 때 create table as select 또는 select into 이런 문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맵리듀스나 다른 언어들을 배울 필요 없이 쿼리를 가지고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현된 부분인데, 다양한 하둡 디스트리뷰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 이런 기술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기술에서는 좀더 빨리 시작을 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저희가 좀더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다양한 하둡 플랫폼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 클라우드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한번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통 하둡이나 이런 요소들을 보면 대용량 데이터는 괜찮다. 근데 어떨 때는 하둡 자체를 돌리는 게 오버헤드가 너무 심해서 하둡이 느릴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냥 하둡에서 분석하는 것 대비해서 어떻게 이런 폴리베이스를 이용함으로써 좀더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냐,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질문이 될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둡에 얼마만큼의 양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관리를 합니다. 우리 DB에서 통계정보 관리하듯이 하둡 데이터에 대한 통계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DB 쪽에서.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사실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관계형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하둡에 있는 테이블의 사이즈를 보고, 하둡의 데이터가 일정 스레스홀드 이하로 작다, 그러면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RDB 쪽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RDB의 TempDB를 이용해서 거기서 조인을 해서 연산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는 하둡의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하면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지 않고 하둡에서 먼저 서머리를 하게 됩니다. 이 서머리는 뭐맵 작업 같은 그런 작업으로 이제 구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둡에서 먼저 서머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좀더 빠르게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쿼리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쿼리에서 보면, 예를 들어 그런 하둡에서 먼저 요약하는 과정을 저희가 푸시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푸시다운 여부를 옵티마이저가 판단하게 두든지, 아니면 내가 힌트를 줘서 푸시다운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부분들은 병렬 채널 부분인데요. 보통 데이터를 하둡과 RDB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은 스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기술을 쓰게 되면 사실은 하둡의 병렬 노드들이 있습니다. 하둡의 병렬 노드가 있고 RDB도 SNP면 한개 노드겠지만 NPP면 여러 개 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노드들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항상 머리를 통해서 머리에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나의 채널로 넘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 이 폴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딘지 찾으려면 결국은 이 네임 노드나 이런 머리에 그 의존을 해야 되지만, 내 데이터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멀티 노드 간의 병렬 채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병렬 노드로 이렇게 병렬 채널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하둡 쪽에서 동시성 부분들, 이슈 같은 부분들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베이스의 이름 자체인데요. 폴리가 다양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서 뭐 RC 파일이라든지 ORC 파일, 뭐 파켓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뭐 추가로 계속 지금 하둡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하둡뿐만 아니라 저희 로드맵으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 연계 부분도 동일하게 동일한 로직으로 연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연계할 때이 폴리베이스 부분이 고성능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기술적 요소들은 이렇게 말씀을 여기 아키텍처를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들이 SQL 서버이고요. 첫 번째 여기 SQL 서버에 있는 이요 하나의 서버가 SQL의 하나의 인스턴스가 됩니다. 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SQL 서버에 이 그룹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MPP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하둡하고 통신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다른 인스턴스를 묶어서 하나의 스케일러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하둡에 여러 가지 병렬 노드로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애저에 있는 그 블락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단에 저장된 RDB 테이블, 하단에 있는 하둡 테이블, 또는 블락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그 내용들을 같이 조인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병렬 전송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데이터 채널은 각각의 노드 간에, 직접 데이터 노드 간에 채널이 만들어져서 병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폴리베이스 부분, 여기 마지막 점프입니다. 이제 실체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세 단계로 정의를 해주면 스키마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가 어디에 있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라 하둡이냐, 호트넉스냐, 블락 스토리지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파일 포맷으로 읽을 거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ORC 파일이라든지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에 저장된 걸 내가 준비할 조회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니 이런 스키마로 분석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스키마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테이블 만드는 거죠. 근데 단지 create external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로 지금 지정이 되고, 추가적인 옵션들이 내가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파일을 읽을 거냐, 그리고 이 폴더는 어떤 폴더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 되냐. 여기는 사실 지금 파일로 지금 보이지만 폴더입니다. 폴더 안에 예를 들어 파일이 계속 추가가 되면 동일한 스키마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지정을 해두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고요. 만들고 나면 DB 테이블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조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하둡에 저장된 파일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둡이라는 것이 사실 HD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만 봐도 일단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더라도 쿼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익스터널 테이블이란 건 일반적인 테이블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BI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는 동일한 테이블로 보입니다. 위쪽에 BI 쪽은 바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DBA 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인프라를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 확장을 해서 내가 하둡까지 커버하도록 그렇게 확장을 해둘 수가 있고요. 위쪽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변경할 거 없이 그대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그 R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RDBMS에 있을 수도 있고 하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둡에 있는 데이터 RDB를 같이 연결을 해서 뭔가 내가 분석의 인풋으로 쓰고 싶다. 그럼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스토어 프로시저인데 익스큐트 익스터널 스크립트라는 게 있었죠. 거기다 인풋 데이터를 줄때 거기다 RDB 테이블과 하둡 테이블, 익스터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프로시저 하나를 실행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R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하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R 세션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 넣어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걸 DB로 받아서 내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이제 사실은 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로 단순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나리오에 딱 맞는 그 경우가 있다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가 받은 시간 5분 정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까만색이라서 오히려 안 보이실까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세션에서 R스튜디오를 보셨죠? R엔진이라는 거 아까 보셨습니다. R9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UI를 먼저 보셨고, R스튜디오를 가지고 실행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R9는 R엔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를 보면 R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엔진을 활용해서 내가 분석을 하게 된 UI가 있습니다. 그 UI 중에 하나가 RStudio인 거고요. 또 다른 UI가 여기 지금 보시는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습니다. SST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 이 R툴스라는 게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 R툴스 for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RTBS라고 하는 게 이렇게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RStudio하고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부분이고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의 장점도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창들 내가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죠. 화면 내가 모니터 여러 개 있으면 그게 갖다 붙여놓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변수 탐색기 이런 데서는 보면 변수 드릴다운 이런 것들이 되고, 얘들은 뭐 예를 들어 이 창에서 변수의 값들을 바로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여기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스크립트가 여기 파일 기반으로 스크립트가 있고, 여기 콘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내가 명령을 이렇게 바로 칠 수도 있습니다. 뭐 레보 버전 이렇게 쳐보면 여기 지금 레보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 8.0.3이 깔려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완전 R 엔진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오픈소스 R 로직은 여기서 100%다 돌아갑니다. 추가로 지금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find 패키지라는 걸 한번 보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가 ggplot2를 제가 좀 전에 인스톨 했었고요. 여기 레보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인데, 레보 스케일러 이런 패키지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안에 여러 가지 분석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빨간색으로 된 표로 된거 지금 기억나시나요? 그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명단을 아까 한 장으로 보여드렸었는데, 그 함수들이 다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니어 모델을 만들겠다, 뭐 리그레션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여기 있는 함수를 써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뭐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요. 여기 경우에는 지금 CSV를 가져와서 저장하는 거고, 여기 뭐요 과정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떤 스키마로 가져올 거냐라는 부분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RX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죠.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그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게 데이터가 직접 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 정보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객체이고요. 여기에 실제 가리키는 파일이 뭐고, 그 다음에 컬럼 타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실제로 사용이 될때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CSV이기 때문에 CSV면 사실은 메모리에 올려놓고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메모리에다 한번 가져와 놓고 작은 사이즈는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여기 제가 예제는 지금 없습니다만 XDF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환을 해두면 실제로 쓸 때마다 메모리가 아니라 그 디스크에서 가져와서 쓰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특정 컬럼을 추가하고 싶다. 보통 데이터 가공, 아까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표현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수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그 비교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오픈소스 개념의 그 실행이고요. 얘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그 병렬 처리 알고리즘으로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두 개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메모리나 소요 시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이시는 게 사용자 요 숫자가 작으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요두 줄이 지금 저희 알고리즘을 돈 거고, 밑에 있는 거 오픈소스로 돌린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10배로 뻥튀기를 해서 처리를 해보면, 이제 건수를 보면, 이제 빅 클라우드 DF 이런 건 이제 10배로 10만 건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시간차가 조금 더 나고요. 뭐 이걸 뭐 100배로 뻥튀기를 해서 실행을 해본다. 예, 뻥튀기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아, 예, 건수를 비교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 저희 알고리즘은 0.02라는 CPU 타임을 써서 완료가 됐고 이제 오픈소스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메모리나 CPU 부분을 쓰는 걸 보면 실제로 멀티코어가 활용이 되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그 4개 코어를 써서 세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코어 수를 내가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코어가 많다고 무조건 빠르진 않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고 데이터셋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스크립트는 상당히 깁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볼루셔널에서 가져온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술 요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라는 걸로 태어났고 오픈소스 R을 100% 지원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고성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원하는 플랫폼, 원격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개발은 내가 이쪽 편한 데서 개발을 하다가 원하는 경우에 내가 서버에서 실제 서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영위하게 되고, 아까 스크린샷 보신 것처럼 SQL 서버 내에서 R을 인베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완성된 R 코드를 SQL로 묶어 지금 래핑을 하고, 걔를 이제 예를 들어 ETL 쪽에 프로세스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퍼레이션 라이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폴리베이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질문을 미리 받은 게 있거든요. 질문을 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베이스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 여기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익스터널 테이블로 조회하는 방식이 기존의 파일 시스템하고 파일 스트림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파일 스트림 방식과 차이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조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객 테이블하고 같이 조인하는 부분들을 쿼리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 이동이라는 부분도 사실 좀 복합적인 시나리오에서 폴리베이스가 좀더 유연하게 될수 있는 부분, TSQL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폴더 기반이라는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폴더를 지정을 해두고 그 폴더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내가 하나의 가상 테이블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도 시스템 운영하면서 그 폴더에 파일이 계속 추가가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을 추가로 관리할 필요 없이 거기 있는 것들이 바로 셀렉트하는 시점에 바로 반영돼서 셀렉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도급의 파일 저장 기술 중에 뭐 압축이라든지 고성능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뭐 파켓 같은 것도 있고 아브로는 아직은 안 되지만 아브로 같은 게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고성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폴리베이스에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아까 뭐 여기 네 가지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그 마지막으로 푸시다운 부분이 그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에서 서머리를 하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주셨는데요. 스케일아웃 그룹이 아까 폴리베이스에서 SQL 서버에 여러 개 인스턴스를 묶어서 스케일아웃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케일아웃이 아니라 단일 인스턴스에서 속도 계산을 할 부분이 없는지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우선은 그 데이터 이동하는 채널 자체가 하둡 쪽만 보더라도 일단 멀티 채널로 된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TempDB를 씁니다. 그래서 TempDB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 IO를 분산한다든지 위치를 이제 SQL 인스턴스하고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는 뭐 TempDB 쪽을 SSD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일 인스턴스에서 그 처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 아까 푸시다운 기능이 역시 그 단일에서도 그 베네핏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일단은 지금 답변을 드리고요. 아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을 희생해서라도 저를 보고 싶으시면 제가 얼마든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따로 아마 채널을 말씀해 주실 건데,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